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고난받는 교회를 살펴봅니다.
그 속에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 봅니다.
복음과 교회.
오랜 시간 동안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다스릴 하나님으로부터 온 구원자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는 평화와 정의를 가져오고 적으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해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라는 깨끗한 마음을 가진 젊은 유대인 여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자 약속된 메시아인 아기를 낳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리아는 베들레헴에서 이 아기를 낳았고 예수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자라서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완벽한 관계를 맺었어요.
30살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를 첫 무리로 12명의 남자들을 선택하셨어요.
그 뒤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면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도 가르쳐줬어요.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계시는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과 교회의 김원유입니다. 오늘도 소망자매 하나자매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소망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때 이야기로 시작해 주셨네요. 우리가 저번 주부터 종교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혹시 기억 남는 거 있으세요?
네, 저는 그 종교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적이 없다라는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네,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종교라고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아, 네, 두 분 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오늘은 세계에서 구분한 여러 종교들 중에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에 관해서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오던 때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하지만 어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체포하고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혐의를 제기했어요.
로마인 통치자들은 이런 상황이 예루살렘에 큰 소란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예수님께서는 큰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돌아가실 때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어요.
이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어요. 3일 후에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그 후로 40일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떠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자신이 한 것처럼 전 세계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지를 알려주라는 명령을 주고 가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과 항상 함께 있을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열흘 뒤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님께서 불같이 나타나셨어요.
성도들은 이날을 오순절이라고 부르지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 안에는 격려하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예수님에 대해 담대히 전할 힘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성령님이 함께 계세요.
네, 맞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두 분께서 정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믿는 것이 무엇인지 시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을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들을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완벽한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이 아닌 말과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가 원하는 방법을 고집하는 죄를 지어요.
우리들의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것을 막는 거대한 벽과 같아요.
하지만 이런 상태로 두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몹시 사랑하셔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의 희생이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버릴 수 있었어요.
이 희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벽을 무너뜨리셨어요. 이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예수님은 완벽한 분이셨기 때문에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끼치던 영향을 깨뜨리셨어요.
마귀는 패배했고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를 다스리고 계세요.
맞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기독교의 정경인데요. 무엇이죠?
네,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계획에 대한 66권의 책이 모아져 있는 모음집이에요.
많게는 40명의 사람들이 약 1500년에 걸쳐서 썼어요.
성경에는 역사, 이야기, 시, 기도, 노래, 예언과 같이 또 가르침들을 위한 편지가 들어있어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지어졌어요. 또 성경에 쓰인 내용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섬기는 데 꼭 필요하다고 믿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와 함께 살고 싶어 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던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배웁니다.
네, 우린 너무나 감사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잖아요.
네,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 대신 몸 된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성도들은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아주 많은 문화와 민족, 그리고 전통에 따라 성도들이 예배드리는 방식도 매우 다양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언어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어떤 사람들은 간단한 차림으로 오고 또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오죠.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지도자로 이끌어가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성도들 스스로가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일요일에 모이지만 토요일이나 금요일에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네. 뭐 언제 모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모인다라는 것이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북조선 성도 여러분도 어렵지만 이렇게 모이고 계시듯이 말이죠.
맞습니다. 또 어떤 성도들은 큰 건물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또 다른 성도들은 방 한 칸 또는 나무 아래에서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교회는 건물이 아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입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성도들 대부분이 모였을 때 비슷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잔을 나누고 떡을 떼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함께 떡을 떼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최초의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나누면서 전 세계로 선교사들을 보냈습니다.
역사적으로 많은 교회가 최초의 교회와 같이 선교사님을 파송했죠.
우리 조선도 여러 나라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뭐 복음을 전하기도 하셨고 또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네, 그 믿음을 가지고 성탄절과 부활절을 지키는데요. 성탄절과 부활절은 가장 잘 알려진 기독교의 기념일입니다.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부활절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환일과 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일 그리고 성령님이 임한 오순절도 기억하면서 지키기도 합니다.
전 세계의 교회는 문화나 지역에 따라서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이런 기념일들을 지냅니다.
네, 이런 기념일이나 절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믿는 우리 안에 거하시며 항상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인도하심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해서도 영원으로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는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계획하셨던 대로 정의를 이루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멋진 잔치집과 같은 것 같아요.
아, 네. 그 잔치는 이미 이 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요.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천국이나 지금 이곳, 오늘이나 마찬가지니까요.
네, 우리 북조선, 남조선 성도들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정말 천국을 누리는 경험일 것 같아요.
네, 그날을 저도 기대하면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께서 이 기독교라는 이 종교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조금 덧붙여서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해요.
네, 좋습니다. 더 잘 알고 싶어요.
네, 우리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지만 한 번 더 이렇게 복습하는 개념으로 우리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에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장사 되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은 믿음으로 영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셨고요.
와,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들처럼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그런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기독교는 다른 모든 신앙들과는 다르게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어떤 활동보다는 관계가 중심인 신앙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자세하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면 행위를 강조하는 건 아닌가요?
아, 구약 성경만 보면은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지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가에 초점을 맞춘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은 그런 기준들을 통해서 무엇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건가요?
네, 그것은 우리는 행위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죠.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관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관계 또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이며 약속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믿어야 할 기독교의 핵심, 또 기독교는 무엇이며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먼저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보면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인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분은 누구신가요?
네,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끄는 첫 관문인 것 같아요.
좋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은 새 위격, 위격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지만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렇죠. 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인데 어떻게 한 분이냐.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하거나 또는 과학적으로 접근할 수는 없습니다. 증명할 수도 없고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라고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의 지식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이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그걸 다 이해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고요.
그렇죠. 네,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의 머리로도 아무리 뛰어난 지식으로도 그분을 다 이해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혹시 두 분 영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으시겠어요?
알고는 있지만 뭔가 증명되고 경험하지 않아서 이해하는데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영원하다. 이거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아직은요. 세상에는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지만 알고 있는 영역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실재하시고 존재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 그렇게 정말 위대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누리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정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갖는다. 가능할까요? 사실 불가능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리되었고 또 쫓겨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맞습니다. 그런데요. 가능합니다. 말이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분이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가능한 것이죠.
맞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모든 인간에 의해 저질러진 이 죄의 값을 완전히 치르시기에 충분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그분의 십자가 사역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킨다고 공포하고 있습니다.
아, 죄와 죽음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와 상관없음을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것이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생명과 또 영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확신시켜주시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데요, 전제가 있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구원받고 죽은 뒤에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업적을 전적으로 믿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그냥 단순하게 믿으면 구원 받는 것이죠.
그렇죠. 이보다 쉬운 구원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것은 그 누구도 구원을 이루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생각해보면 저 스스로 믿음에 이를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 이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사역에 우리가 낄 자리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독교이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이 완성되었다고 하는 것이군요.
맞아요.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오늘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한때 죄의 종이었고 사단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면 지금은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죄의 저주에서 계속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와 계속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또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그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야 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
사랑하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비록 죄악된 것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영향을 끼치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십시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시면서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간단하게 우리 쫙 얘기해 봤는데요. 혹시 두 분 기억 남는 거 있으면 하나씩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훑어봐서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저는 공짜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누군가 맛있는 거를 사주는 것도 좋아하고 좋고 귀한 것들을 선물해 줄 때 그걸 받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리고 그걸 주는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이다, 나한테 너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정말 정말 귀한 걸 나한테 공짜로 값없이 주신 분이시구나라는 거를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았고 그 귀하게 받은 것을 잃어버리거나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잘 계속 매일매일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주셨듯이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 기독교 신앙을 잘 가지려고 유지하고 노력해 가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이 공짜가 이 좋은 게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같이 이 좋은 걸 누릴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아, 네. 귀한 나눔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자매는요?
네, 저는 오늘 제가 진짜 예수님과의 그 믿음을 더 굳건히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예수님 앞에 더 한 발 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탕으로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또 그리고 진짜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그 어떤 죄와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냥 오직 믿는다는 이유로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진짜 이 믿음을 놓치면은 내가 언제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믿음을 꼭 붙잡고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기독교는 사실 우리 개인의 그런 종교는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모두를 위해서 보내주셨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의 신앙뿐만 아니라 아까 우리 소망자매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명령하셨던 것처럼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삶, 그 명령을 따라서 잘 우리가 살아가는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 우리 자매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행위와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느낍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당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심한 박해 중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패트립이라고 합니다. 스위스에 살고 있고요. 새 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저와 우리 교회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의 기도가 큰 위안과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과 한 몸임을 항상 깨닫게 됩니다.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또 소망과 함께 여러분에게 인내를 주시기를, 그리고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 안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 된 여러분에게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줄리아이고 24살입니다. 독일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 저는 여러분들에 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과 마음을 함께 하고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언제나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평안하세요.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물려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교회 공동체의 차기 지도자를 세워갑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박해 속에서도 하늘 소망으로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고 계신 북조선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순결한 주님의 백성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진행을 맡은 예종 목사,
이하윤, 김설희입니다.
요즘 남조선 물가가 많이 올랐는데 특히 사과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서 금사과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올해는 사과를 몇 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사과 가격이 평상시보다 5배 이상 올라 다른 과일들로 아쉬움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름에는 수박을 원 없이 먹었고 요새는 포도도 많이 나와서 자주는 못 먹어도 가끔 당충전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윤 자매님도 포도 좋아하나요?
네, 포도 너무 좋아합니다.
그렇군요. 새콤달콤함이 일품인 포도 참 맛있죠. 저도 많이 좋아합니다. 자매님들은 혹시 농장에서 포도를 따본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 저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언니네 집에서 포도를 기르고 있어서 한번 따본 적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 고향은 사과를 생산하는 곳이라서 사과는 몇 번 따본 적이 있는데 포도는 방송에서만 보고 따본 적은 없습니다.
잘 익은 포도는 정말 보기에 탐스러워요. 상품성을 잘 유지하려면 조심해서 수확해야 할 것 같아요.
집에서 먹는 포도는 조심스럽게 손으로 일일이 수확해 인건비가 많이 드는 과일이라고 합니다.
네. 그런데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를 수확하는 장면을 방송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기계가 포도나무를 흔들면 열매 운반선에 떨어져 저장소로 옮겨지는데 보는데 신기했습니다.
네. 포도 수확 기계도 굉장히 비싸다고 하죠. 게다가 껍질이 얇은 포도는 기계로 따면 부서져서 금방 산화되어 적합하지 않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다른 과일들도 그렇겠지만 포도는 정말 민감한 과일인 것 같습니다. 식탁에 오른 포도를 생각해보면 포도를 재배하고 수확하시는 농민들이 새삼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농업에 종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끝부분을 보면 두 종류의 수확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곡식 수확과 포도 수확입니다. 곡식 수확에는 고대로부터 낫이라는 도구가 사용되지요. 하나님께서 예리한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네, 곡식은 당연히 낫으로 거두어 타작하여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포도는 예민한 과일이니까 좀 더 조심스럽게 수확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포도를 수확하는 도구도 예리한 낫입니다. 이 포도 수확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천사가 수행합니다.
아무리 낫이 예리해도 민감한 포도는 수확 과정에서 크게 손상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포도들은 수확 과정부터 손상되어 포도주 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포도들을 수확하는 천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천사로 이 포도들을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지게 됩니다.
낫으로 포도를 수확하는 것 자체부터 상품성을 보존하기 위한 수확이 아니군요. 하나님께서 친히 정성 들여 수확하시는 곡식들과 크게 대조되네요.
하나님이 거두시는 곡식들과 진노의 사자를 통해 마구잡이로 수확되는 포도들이 오늘 말씀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요. 한번 곡식과 포도 수확은 그 요한계시록 14장 초반부터 이제 암시가 되는데 자세히 살펴보죠. 심판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중에 일곱인 심판과 일곱나팔 심판은 각각 6장과 8, 9장에 살펴보았고 일곱 대저 심판은 15장, 16장에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계시록 14장은 그 막간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예수님과 14만 4천 명이 서 있는 시온산은 구약에서 예루살렘과 동의어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을 상징합니다. 이사야 40장 9절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시온산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를 뜻하는군요. 그런데 목사님, 14만 4천 명은 결코 낯설지 않은 숫자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해서 그렇습니다. 7장에서는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땅에 있었죠. 그런데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의 시온성에 함께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7장과 14장에 14만 4천 명은 같은 사람들의 전후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시온산에 서 계십니다. 어린 양은 고난과 승리를 상징하죠. 자신의 몸을 제물로 드려 죽임당함으로 고난받으셨지만 그 어린 양이 하나님의 백성 14만 4천 명과 함께 왕으로 자정하고 계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를 때마다 마음이 울컥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서 있는 모습을 상상만 해도 벅찬 감동이 밀려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원래 왕은 자정한다, 안제사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시온산에서 성도들과 함께 서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싸우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싸움을 함께 감당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하고 천상에 앉아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권한의 현실에 동행하고 싸워주시는 분이시므로 다시 용기 내어 살겠습니다.
요한은 어린 양 예수님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 찬양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2절 3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거문고 타는 자들의 그 거문고 타는 것 같더라.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의 찬양 소리는 많은 물소리, 큰 의리의 소리와 같았다고 하죠. 그리고 악기가 동원되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부르지 않은 새 노래였습니다. 오직 천상의 14만 4천 명만 배울 노래였습니다.
천상의 14만 4천인의 찬양이 많은 물소리여 큰 우레소리 같았다니 마치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음성과 닮아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바로 그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들의 특징이 무엇인지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이 14만 4천 명의 특징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자였고 예수님을 어디서나 온전히 따르는 자며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나고 거룩해져 이제는 완전한 상태인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군요. 참으로 말 그대로 영화로운 참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목사님,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 순결한 자에서 여자는 누구인가요?
네, 여기서 여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지 못하게 하는 것들입니다. 후에 음녀라는 구체적인 존재로 드러나지요. 요한계시록 17장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믿음을 혼탁하게 하는 세상 정신과 악의 영향이 어디까지 미쳤는지 늘 자신을 점검해야겠습니다.
이제 시온산의 환상을 지나 새 천사가 소식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첫째 천사의 음성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7절입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전하는 내용은 영원한 복음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할 대상은 모든 민족과 종족, 방언과 백성, 즉 땅에 거주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천사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외쳤습니다.
천사가 외치는 모습이 마치 위급 상황을 알리는 전령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천사가 온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경배하라고 크게 외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결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천사는 영원한 복음으로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아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구원받을 만한 때 복음을 들고 돌이켜 구원받는 것이 축복이죠. 영원한 복음을 가진 천사의 다급한 음성을 많은 사람들이 귀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둘째 천사가 소식을 들려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그런데 목사님, 바벨론은 과거에 남유다를 무너뜨린 제국이고 이미 무너져 사라진 제국이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네,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벨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바로 그 제국이 아니라 요한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제국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제국입니다. 또한 둘 다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성전을 파괴했습니다.
그렇다면 바벨론에 대한 멸망 선언은 로마 제국에 대한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또한 바벨론은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것이어서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성한 제국도 언제 있었냐는 듯 사라지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세상 나라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는 걸요.
맞습니다. 이어서 셋째 천사가 등장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셋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한 자들의 영원한 고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고통,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임을 당했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받게 되네요.
신자들이 이 세상에서 당하는 것은 고통이긴 하나 일시적인 고통이지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은 영원한 고통이어서 더욱 무서운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에 비해 신자들은 영원한 복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성도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네요. 최후의 승리와 영광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맞습니다. 순교자가 되었든 믿음을 지키며 살다가 죽었든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은 죽음 이후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아 밤낮 그 영원토록 쉬지 못합니다.
영원한 안식과 더불어 성도들의 삶의 행위에 대한 상급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가분한 은혜를 주신 것과 더불어 삶에 대한 상급도 주시는 건가요?
네. 신자들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지만 예수님 믿고 행한 일에 대한 상급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만 죽음을 복대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살면 살아서 할 일이 있고 죽으면 갈 곳이 있는 사람들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보장과 상급인지 새삼 마음의 평안으로 다가옵니다.
감격스러운 구원과 더불어 주님을 위한 삶에 대한 상급까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14장 끝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큰 추수가 나오죠. 먼저 곡식 추수입니다. 요한은 한 인자 같은 분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요한은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 같은 분이 금 면류관을 쓰고 예리한 낫을 가진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는 인자라는 표현으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심은 보좌에 앉아 심판자로서 구속과 심판을 행하고 계심을, 금 면류관을 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통치권과 영광을, 손에 예리한 낫을 가지고 계심은 예수님이 종말에 성도들을 구속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와 같은 권세로 곡식을 추수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곡식 추수는 신자들이 받는 구원을 상징합니다. 곡식으로 상징되는 신자들은 예수님께서 친히 예리한 낫으로 거두십니다. 곡식을 빠짐없이 잘 거두기 위해 예비한 도구죠.
어린 양이 인도하는 곳에 언제든지 따라가던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능력으로 친히 구원하셔서 영원히 안전한 초소에 두실 예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또 다른 추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 18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방송 초반부에 이야기했던 포도 추수가 여기서 등장하는군요. 이번에는 예리한 낫을 가진 이가 예수님이 아니고 어떤 천사네요?
맞습니다. 어떤 천사가 하늘 성전에 나오는데 예리한 낫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예리한 낫을 가진 천사에게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라고 명령하는 것을 요한이 보았습니다.
목사님, 여기서 곡식 추수와 포도 추수의 상징적인 의미도 성경적인 배경이 있을까요?
네. 성경에서 포도를 거두어 포도를 밟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3장 3절입니다.
만민 중에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이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라.
포도즙의 붉은 빛이 사람의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 비유되어 있고 포도를 포도즙 틀에서 지디기는 하나님께서 무시무시한 심판을 행하고 계시네요.
맞습니다. 포도추수가 하나님의 심판임을 보여주는 또 다른 구절도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입니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요한계시록에서도 포도를 포도주 틀에 던지기 위해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데 포도의 원형을 벗어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디기고 으깨기 위해서 낫이 사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곡식은 빠짐없이 거두기 위해 낫으로 수확해서 잘 보존되지만 포도는 한꺼번에 모아서 즙을 내기 위해 거침없이 베어서 던져집니다. 이 수확의 모습만으로도 무자비하고 가혹한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포도가 탐스럽게 달려있을 때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텐데요. 껍질째 으깨려고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니 그 아름다움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지네요.
맞습니다. 세상의 영화가 바로 그와 같습니다.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9절 20절입니다.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포도주 틀은 성 밖에서 밟혔습니다. 성 밖에서 처형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죽으셨습니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어진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받으신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의 심판이 성 밖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을 통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단절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군요.
그렇습니다. 최종 심판의 참혹함도 묘사되고 있는데요. 피가 흐르는 지역의 넓이는 1600 스타디온입니다. 1스타디온은 192m인데 그러면 1600스타디온은 약 300km가 됩니다.
300km 전방에 마치 범람하는 강물처럼 피가 번지니 상상만으로도 너무 끔찍하네요.
정말 끔찍한 광경이죠. 이 1600이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으로 분석할 수 있는데요. 4는 세상을, 10은 많음을 의미하며 심판의 범위가 세상 전체에 해당되는 완전한 심판임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피가 말굴레까지 닿았다는 것은 어떤 상황을 묘사하는 것인가요?
말굴레는 말이 머리에 씌우는 굴레죠. 결국 피가 말 머리까지 차올랐다는 것인데 피로 강을 이루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불신자들의 최후 운명은 이처럼 참혹하군요. 잠시 짐승의 표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했지만 영원한 삶을 그 표식과 맞받고 영원한 심판을 받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 되었네요.
맞습니다. 이제 방송을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북지존 성도님들, 요한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시온의 산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의 성도들과 함께 서 계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싸우려고 서 계셨습니다.
또한 요한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닮은 14만 4천 명의 우렁찬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세상 정신과 악에 굴복하지 않는 순결한 자요, 예수님을 어디서나 따르는 자요, 거짓과 흠이 없는 완전한 자들이었습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수고를 그치고 영원히 안식할 것입니다. 잠시 고난받지만 영원한 구원과 축복이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에게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확정된 구원 백성으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새 천사는 영원한 복음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유일한 길임과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나라인 큰 성 바빌론의 확실한 멸망,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의 영원한 멸망과 고통을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 곡식을 잘 보존해 거두어 드리듯 신자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포도를 포도주출에 지디기듯 성문 밖에 수확되어 영원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 굴복하여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던 자들의 결국은 영원한 고통입니다. 잠시 잠깐의 세상적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영원히 누릴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십시오.
아멘.
차세대 지도자들을 세워가는 현 지도자들은 요한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한 어린 양 예수께서 택함받은 14만 4천 명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대신하여 싸우려고 서 계시는 것임을 알려주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확신케 하며 격려하십시오. 새 천사가 온 세상에 영원한 복음만이 소망이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과 그의 추종자들의 영원하고도 확실한 멸망을 선포했음을 알려주어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일시적이나 그들의 심판은 영원함을 일깨워 일시적인 고난과 고통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하십시오. 요한이 본 두 종류의 큰 추수 장면에서 하나는 예수님께서 친히 거두시는 구원의 곡식 추수이고 또 하나는 진노의 천사가 휘두르는 포도 추수로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져지고 밟혀 즙이 피가 되어 강을 이룰 정도로 최후의 심판이 참혹하게 묘사되고 있음을 알려주십시오. 인내하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켜가는 삶이 가장 복된 것임을 가르치십시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의